리얼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둔 미사일 시험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거대한 침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 국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정초부터 우리 국가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에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 통합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올해 들어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가능한 것과 관련해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추후의 용서나 자비도 없을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역사적 회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에는 200여 개 나라들이 있지만 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또는 무력 사용으로부터 방어하거나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손을 뻗는 것을 제한하는 일은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미 국민과 파병된 그대들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맺은 휴전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휴전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유된 결단만이 평화 도출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의 고위 정부 관리들 간 후속 4자 대화가 내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개국 정상이 이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개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지대 내 평화협상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노르망디 포맷으로 불리는 4자 대화를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대화를 토대로 그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이른바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고 명목상 휴전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미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셜 월러스키 CDC 국장은 이날 라디오 매체인 WYPR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지침을 변경하거나 코로나 관련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월러스키 국장은 CDC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고위험 감염 지역 내 공공시설, 공공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을 따를 것을 여전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9만 건의 신규 확진 건이 나오고 있고 이번율은 이전 변이종인 델타의 확진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CDC의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은 관련 지침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저지, 오리건 등 4개 주 주지사는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 둔화를 이유로 학교들에 부과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시리아가 대공미사일을 자국 군용기에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오늘 시리아 내 미사일 포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리아가 이스라엘 군용기를 겨냥해 미사일 발사한 데 대응해 해당 미사일 쏜 지국 미사일 레이더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국영TV는 이스라엘이 먼저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병사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다는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반대해 수도 오타와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7일 의회 연설에서 수도에서 점거 시위를 벌이며 소음을 내고 있는 트럭 운전자들이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 동료 시민들의 일상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체제가 가동 중이라며 제재가 북한의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엔이 대북 지원 품목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잇따라 지정해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면제 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을 어렵게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제재 면제 체제가 가동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확산 위협을 가하는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 반입을 어렵게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8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고 인도주의 단체들의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제재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면제와 승인 조치를 유지해왔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의 이전과 운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북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진 대사는 7일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채택 이후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대북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과 달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반입품을 심사해 제재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면제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최근 탈북을 시도하던 북한 장교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모처에 감금돼 있다는 뷰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을 거론하는 대신 국토안보부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답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억제 노력에는 북한이 도발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며 또 무엇보다 미국인과 해외 주둔 미군,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과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쿼드의 목적은 인도태평양 내 긴급한 도전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공동의 가치와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 북한과 어떻게 가장 잘 관여할지를 놓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s well as other.
이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원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도발들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고 우리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열려있다는 사실은 물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에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이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외교관들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증진과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외교관들은 파트너 동맹과 협력해 사이버 역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을 지목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대북 지원 품목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잇따라 지정해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제재 면제 기간이 속속 만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단체들은 북한의 수용만 기대하며 같은 물품에 대해 거듭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인도 지원을 목적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대북사업은 모두 23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인 16건은 이미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받은 사업입니다. 현지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동차 2대와 엔진 부품 등을 지원하는 유엔 인구기금과 위생과 깨끗한 식수 제공 사업을 계획한 유엔 아동기금, 북한 내 영양실조와 식량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예방과 통제, 결핵 진단, 소속 직원의 북한 내 안전한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등과 관련해 총 4건에 대한 제재 기간 연장 승인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제재위는 해당 단체들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운송 어려움으로 당초 제재 면제 만료일 내에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고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의료기구에서부터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인큐베이터, 백신 보관 냉장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건축자재와 농기구, 자동차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북 지원 물품들이 연장된 제재 면제 기간 내에 북한에 반입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실시한 국경 봉쇄를 2년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재위로부터 한 차례 면제 기간 연장을 받은 핀란드의 비정부기구, 핀란드 교회 원조기구는 8일 대북 지원 물품 반입 계획에 대한 BOA 서면 질의에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며 현재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닫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로부터 북한 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사업을 위한 지원 물품과 운영비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이 닫혀 제재 면제 기간 내에 관련 물자 등을 반입하지 못하자 연장을 요청해 올해 12월 14일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북한 내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는 미국 내한 구호단체는 8일 BOA에 올해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면제 기간을 연장한 이 단체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북한 국경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서 외교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엄격한 코로나 대응 지침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북한 주재 해외 공관과 대사관이 여전히 문을 닫았고 현재는 국제기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도 이 점이 부각됐습니다.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북한이 인도주의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2017년 이후 전체 제재 면제 요청 100건 가운데 8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면제 기간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로 농기계와 의료장비 등의 수입이 크게 제한돼 북한 내 식량난과 의료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대북제재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지원품을 보내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 제재가 아닌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는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줄곧 북한에 외부 지원을 가로막지 말라며 북한의 폐쇄적 방역 실태를 지적해왔습니다. 지난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과 국제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한을 거부함에 따라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고 시도해 주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불거진 병균 관련 연구 지원 금지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안도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 국내외 투자 법안인 미국 경쟁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공급망 복원 등을 통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과 북한 내 위협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존 게러문디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주요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과 대출 보증이 금지된 우려국 목록에 추가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하원이 가결한 대중국 견제 법안에 최종 포함됐습니다. 공급망과 관련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공급망 위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게르멘디 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비동맹 국가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헤드셋이나 화상회의 장비와 같은 음향 영상통신 장비에 대한 위험성을 상무부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 안보 평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건은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 지원 금지께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추가시키려는 수정안도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에 잠재적 감염증 대유행 병원균 관련 기능 획득 연구를 하거나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결국 최종안 포함은 좌절됐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안타깝게도 새치기의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배제해 본회의 심의에 올려지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능 획득 연구는 유전자 생성물의 생물학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기체를 유전적으로 변경하는 의학 연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화당 일각에선 미 국립보건원이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 박쥐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 획득 연구 지원을 계획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혹은 관리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4일 VOA에 김 의원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여러 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해 통과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각국의 제재 준수를 촉구하고 한국에 대해선 외교,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시험 단계에서 실제 가동 가능한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7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과 인접한 부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25km 거리에 있는 자강도 회중리에 건설해온 ICBM 기지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총 면적이 6제곱킬로미터인 이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은 탄도미사일 운용기지 20여 곳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지는 북한의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부대가 배치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가동 가능한 ICBM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지난달 30일 발사한 것과 같은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 기지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기지는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전략적 억지와 타격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지 인프라에 대한 소규모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기지에는 운용 본부와 보안시설, 지하시설, 거주 및 농업 지원 등 6개 활동 공간이 있고 탄도미사일은 물론 이동식 발상화 차량, 이동식 거치대 등을 수용할 공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자자 중 한 명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신 미사일 운용기지를 완공했다며 이 기지는 ICBM을 배치하기 위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자강도 해중리의 ICBM 운용기지에 대한 추정은 있었지만 심층적인 공개 출처에서 ICBM 기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ICBM을 배치하기 위한 특정 기지를 확인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이 기지를 과거의 다른 미사일 기지들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 미사일 기지의 발전이 3단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지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돼 왔다며 북한이 가동 가능한 ICBM을 보유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해 이 기지 개발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회중리 기지의 의미와 관련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첫 원형을 개발하는 단계를 이미 끝났거나 끝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설계가 확정되면 실제 가동 가능한 미사일을 생산하고 이 미사일은 미사일 부대로 가고 미사일 부대는 훈련과 배치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전투에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원형 개발에서 가동 가능한 미사일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고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또 이 미사일 기지가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북중 국경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을 ICBM 운용기지로 선택한 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이 기지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중국의 영토에 들어가거나 중국 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을 무릅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버뮤다주 선임연구원은 이런 기지를 화강암 지하에 설계한 건 제1격 이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제2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기지를 파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인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마틴 마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북한이 ICBM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정보 사안이나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7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강도 화평군 화중리에 ICBM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지가 북한의 ICBM 장비를 갖춘 연대급 부대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 부대가 배치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지에 ICBM을 단기에 실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마틴스 로버트 공보 참모도 북한의 ICBM용 미사일 기지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 해군이 일본 자유대와 실시한 노블 퓨전 훈련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군과 해병대, 공군원정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일본 육상자유대, 해상자유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7일 보도자료에서 전날 미 해군과 해병대, 공군 등 여러 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오키나와 인근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일은 낮과 밤 지상과 공중에서 항공기 공중급유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양국군은 동맹군 헬리콥터와 협력해 소형보트를 타고 상륙한 뒤 공중 야간 공격을 수행했으며 오키나와 해안 지역에 전방 해외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미 7함대 소속 태스크포스 79와 태스크포스 76 임무부대 등의 지휘 아래 진행됐습니다. 또한 제11 미 해병 원정대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에식스함과 협력해 해군의 대잠 초계기인 PA 포세이돈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에서 미 해병대 강습 상륙함 USS 아메리카에 탑승해 수송용 헬리콥터 치누크로 상륙 절차를 연습하기 위해 미 해병대 제31 해병 원정군과 협력했습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 원정군은 인도태평양의 공동안보, 안정 및 평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영내 전체에 걸쳐 통합 해군 원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원칙적인 설명만 반복한다는 지적에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주한미군 정책상 우리는 계획되거나 실시된 연합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다만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의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합훈련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한 동맹에서 내린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월에 열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국 정책과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연합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 석좌는 27일 CSIS가 아시아 전망 2022를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두 명이 외교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선에서 후보들의 외교 정책이 이번처럼 미국에 중요한 정도로 극명하게 달랐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이번 한국 대선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동맹국들과 커다란 새로운 노력에 착수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야당 후보의 경우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잡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정책이 중국 관련 정책에 좌우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아무도 이런 도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좋은 것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이 제재 개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방위와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연합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CSIS의 니콜라스 세네치 일본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북한에는 물론 중국에도 미한일 안보연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show Pyongyang, but also Beijing, that the alliance network cannot be...
중국의 강압적인 자세가 그런 필요성을 더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 측에서는 누가 승리하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욕이 보이는 등 고무적이지만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의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제와 위안부 보상 문제 등 일본과의 핵심 갈등 문제를 선의를 갖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그런 점에서 한국의 관계 개선 의혹이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이런 문제에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무역 시스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에 시장경제 조치들을 폐기하고 자력갱생을 위해 계획경제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는 지난 6일에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경제 현안 보고를 통해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 무역 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무역 부문에서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유일 무역 제도 환원 복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지지부진했던 시장경제적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대폭 보강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추진했는데 그 핵심은 경영주체의 자율성 확대였고 그 중에서도 골자는 무역 자율화였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일무역제도는 이런 무역 자율화의 폐기와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중장기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의 경제 통제를 강조했는데 무역 역시 중앙집권적 통제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무역이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자원과 외화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노린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국가가 성인권은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가 무역의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휘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원과 외화 관리를 통합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다 지배력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인 거고
북한은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약 20년간 적용해온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들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노른자위 기업을 독식하고 자율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던 노동당과 군부 등 힘센 특수기관의 독자적 경영활동을 질타하며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국가 유일무역제도는 돈이 되는 자원들을 독차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낳았던 특수기관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당을 상대로 한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역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에서 무역에 대한 내각의 통제를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주권기관들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당 직속 무역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 정말 내각으로 넘어가겠는가.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해 3월 무역법을 개정해 모든 반입 반출 물품의 수출입 신고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국제기구 원조품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무역과 지원물품 전량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한 무역법을 수정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위해 이미 실패가 입증된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에 대한 국가의 일괄적 통제는 상당 부분 민간 무역을 통해 물품이 공급되는 장마당 경제를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장마당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준 시장경제의 성격인데요. 국가가 만일에 이 부분을 통제하게 되면 시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거든요.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역제도 정비는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외 교역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신의주와 단둥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교역 재개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알렉세이 체콘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 개발부 장관과 만나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임천일 부상이 지난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만나 북러 관계와 지역과 국제정세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해 교역재개 문제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계획경제 방식의 무역 통제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이미 경제 핵심축이 된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화하고 계획하고의 그 갈림길에서 자유화를 선택을 했는데 자유화 인해서 인민경제는 활성화됐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계획경제로 돌아간다는 건데 공식적인 시장화와 개혁개방을 더 강화하고 여기에서 국가가 세수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다시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경제로 가는 것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최근 조치들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조치일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대외 교역이 어느 정도 다변화, 활성화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들이 잇따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특히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향후 외교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8일 다음 달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7대 인권 의제를 제시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1천만 명의 개인과 단체의 후원으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연간 3억 3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포용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인권 의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최근의 국제 흐름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지난 3년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합의 채택만 나중에 지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인권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관련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가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예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선 안 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한국 영해로 진입한 북한 남성 2명을 중범죄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통해 북한 남성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떠나는 데 실패했거나 강제 북송에 직면한 북한인들이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인 처우,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려워졌고 북한의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백신 수용 거부로 북한은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 권리를 주지 않는 전 세계 두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트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의 대선 후보들에게 세 가지 북한인권 증진 분야에 서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인권 문제가 향후 한국의 한반도 외교 활동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 보완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산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로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 옹호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한국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인권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 북한 인권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지명 관련 구체적 단계와 일정의 제시, 유엔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후보 자신의 대북 인권 정책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BOA에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안보 긴장 완화 논의를 위해 맞바꿀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북한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adly, has viewed human rights as something that needs to be traded off in order to discuss reducing security tensions.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과 인권 관련 전문가들도 앞서 VOA에 차기 한국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정보 자유, 중국 내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3월 9일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 오는 24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 씨 측이 소장 전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케네스 배 씨의 골석 판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대북 소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배 씨 측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소송 초기 단계에 머물며 재판 진행이 막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장이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법원은 통상 피고소인 측이 소장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배 씨 측이 우체국을 통해 평양으로 송부한 소장은 아직까지 수신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배 씨 측은 이 우편물이 미국을 출발한 기록을 남긴 점을 근거로 궐석 판결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배 씨 측은 소장 전달을 위해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배 씨의 변호인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의 해외 송달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소장의 수신인을 국무부로 명시했습니다. 법원 사무처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장 등을 미국 국무부에 보내고 국무부는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 등을 통해 배 씨 측에 소장을 전달할 경우 이는 소송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 씨 측이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요청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배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초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국무부로부터 미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사법 문서 전송을 포함한 북한으로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국무부가 입장을 바꿔 북한 측에 소장을 대신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 씨와 비슷한 시기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던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현재 국무부를 통해 소장 전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6월 9일 원고 측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절차를 요청했고 6월 22일 법원 사무처는 외교적 절차에 대한 우편 요청을 국무부에 접수했다면서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미국인들은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인 DHL을 통해 소장을 북한 외무성에 보내고 이후 빠르면 1년 내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DHL은 지난 2020년 유엔이 아니거나 비외교 목적의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혀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지 W.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이 북한과의 모든 외교 협상에서 인권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인권 특사가 주도하는 정책 차원의 접근과 정보 유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이드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에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인권이라는 핵심 지렛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So we at the Bush Center have always said that there are two sides to this coin, that absolutely we need to be pressuring North Korea to
부시센터는 항상 북한 문제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동전의 다른 면은 북한 인권이라는 대의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는 미 행정부 직책이 북한 인권 특사인데 이 자리가 5년째 비어 있습니다. 지명이 벌써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실수는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고 인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채워야 합니다.
기고문에서 무기고의 모든 가능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독자 제재와 유엔 결의 모색 등 제재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떻게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Human rights is an Achilles heel for the Kim regime. The regime craves recognition. They crave prestige. They crave respect.
제가 기고문에도 밝혔듯이 인권은 김씨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씨 정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망과 존중에 목말라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상기시킬 때 북한 정권의 위신은 떨어지고 그들은 창피를 느낍니다. 인권 기록이 너무 끔찍하니까 당연히 창피를 느껴야죠. 전 세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할 때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을 때 북한 정권은 격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적법성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질책하면 그들의 처지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북한 인권특사 지명 외에 바이든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In terms of actual levers, you know,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historically and we can continue to do by supporting different
구체적인 지렛대를 살펴보자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 탈북민 조직을 후원하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돼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을 후원해야 하죠. 또한 당신과 같은 대북 라디오 방송국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It's been so long since we've had one. You know, Ambassador King, Robert King finished when President Obama finished his term.
북한 인권 특사의 공석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임기가 끝나면서 로버트 킹 특사도 함께 떠났는데요.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정책 입안가들이나 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법적 의무이자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노력합니다.
대북 정책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향후 대북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는 정책 제안을 작년에 발표하셨는데요. 핵 협상에 인권 문제를 끌어들이면 비핵화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Historically, that hasn't been true. You know, North Korea has basically walked away from every agreement they've made on the nuclear issue. It's not.
그런 견해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북한이 인권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6자회담이나 트럼프 정부의 정상 외교 등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돌이켜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장에서 인권 문제를 압박하지 않은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미국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렛대가 된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는 인권을 압박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에서처럼 국가에 의해 고문당하거나 가혹한 환경에 놓여선 안 됩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초당적이지만 한국은 당파적 입장을 보여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one of the troubling things we've seen is the crackdown o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here in some
우리가 목격한 우려되는 일들 중 하나는 한국 내 인권 단체들에 대한 단속이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법인 설립이 취소됐고 비정부기구라는 지위를 상실했죠. 국세청이 급습해 세무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이뤄져 왔던 대북전단 유입, 대북라디오 방송 등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활동들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친절하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유국가답게 시민들이 이 문제에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올봄 선거 이후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더 나은 균형과 합의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개입과 목소리가 예상보다 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I think part of it is personnel again, you know, not having a permanent ambassador in Seoul, not having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일부는 인사 문제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북한 인권 특사를 아직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정부 관료 조직과 업무에서 두드러지지 못했죠.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월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개최했죠. 또 다른 문제는 2021년이 외교정책에서 극도로 바쁜 한 해였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동원했으며 중국의 위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많은 현안들이 있었고 다행히 북한 문제는 폭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약은 진실하다고 봅니다.
부시센터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탈북민 학생 26명에게 16만 $9,500의 북한 자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시센터의 이 장학금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Yeah, I think for us, the scholarship is a tangible way that we can assist North Koreans. We're not in a position that we can go into the country.
북한 자유장학금은 북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없지만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해 미국까지 온 북한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탈북 난민 그룹이 형성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학생들은 간호사가 되고 금융계에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꼈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시 센터에서는 큰 성과인 것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t's not unique to North Korea, but his interest in the people of North Korea really was sparked by.
물론 북한에만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탈북민 강철환 씨의 책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강철환 씨는 백악관도 방문했고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또 만났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관련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 상황이 너무도 끔찍한데 우리 외부인들의 정보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시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상황의 개선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정책연구소의 린지 로이드 인권담당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설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881년 2월 9일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문단에 대비한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경향의 모임에 출입하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는 것으로 감형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이 경험으로 인해 백치 등의 작품에 사형 집행 직전의 심정을 묘사하는 등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시베리아 유형은 감옥 수형과 출소 후에도 수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구성됐는데 도스토옙스키는 1854년까지 옴스크 감옥에서 4년간 수형 생활을 합니다. 성서 이외에는 일절 출판물이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독서와 감옥에서 직접 체험했던 죄수와 민중들의 생생한 삶이 그로하여금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의 걸작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최고 거장 가운데 한 명인 도스토예프스키는 1881년 2월 9일 폐동맥 파열로 사망합니다. 1989년 2월 9일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사카 제국대학 부속 의학부 2학년 시절 마이니치 소학생 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세균 감염으로 팔을 절단할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의사의 영향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의사의 길을 걷진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만화를 그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스카 오사무는 출판 만화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문구, 캐릭터 등으로 이어지는 만화 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보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데스카 오사무는 1989년 2월 9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